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자국군이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시킨 것은 국가 안보 차원이었다며 러시아와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늘 이스탄불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러시아 전투기는 시리아 영토에 떨어졌지만 피격 당시에는 터키 영공을 침범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른 터키 당국자들도 러시아 전투기가 17초가량 터키 영공 2km 내로 침범했었으며 이에 대해 10차례 경고했지만 이를 묵살해 발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나 전투기들이 시리아 영공을 벗어난 일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한 관리는 익명을 전제로 로이터통신에 미국은 러시아 전투기가 터키 전투기들의 피격되기 전에 시리아 영공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외교관들은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에 러시아 전투기가 공격을 받은 후 시리아로 돌아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어제 긴급회의를 소집했으며 아네르스퍼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은 28개 나토 회원국들은 터키의 영토 보전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오늘 국경 보호 사안이라 하더라도 러시아와 나토 관계에서 위험을 고조시키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터키 접경 지역인 시리아 라타키아주에 고성능 S-400 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됩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이 어제 전화통화를 갖고 추가적인 사태를 막고 긴장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아프리카 튀니지 수도 튀니스에서 오늘 대통령 경호원들이 탑승한 버스가 폭발해 12명이 사망했습니다. 튀니지 보안당국은 이번 폭발은 공격에 의한 것이었다며 아직 폭탄이 터진 것인지 혹은 폭격을 받은 것인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베지카이드 SFC 튀니지 대통령은 비상강요회의를 개최하고 30일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또 야간 통행 금지령을 발동했습니다. SFC 대통령은 국영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 튀니지는 테러와 전쟁 중이라며 최근 치명적인 공격을 주도한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대처에 국제사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새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에 어제 헬리콥터 한 대가 추락한 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탑승자 18명을 인질로 붙잡고 있다고 아프간 보안군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프간 정부군이 주도하는 인질 구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아프간 국방부는 반군들이 장악하고 있는 파르얍주 파슈튼 코트 지역에 헬리콥터가 추락했으며 탈레반 반군들이 탑승자 가운데 3명을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락한 헬리콥터는 민간 소유의 MI-17 기종으로 기술적 문제로 비상착륙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레반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탑승자 가운데 5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나머지 인질들은 안전한 곳에 수용돼 있으며 조사가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대륙과 홍콩을 잇는 고속철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중국 경찰관들을 홍콩 종착역에 파견하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광저우에서 홍콩 웨스트 카오룽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는 오는 2018년 이후 개통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홍콩 관리들은 중국 경찰이 웨스트 카오룽 역내에 법 집행을 위해 파견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비판 논자들은 철도역에서의 법 집행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 같은 조치는 중국과 홍콩 간 오랜 지침인 일국양제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부터 케냐와 우간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 아프리카 첫 공식 순방에 나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 도착해 국회의사당에서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 등 정부 인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어 내일은 케냐 주재 로마 교황청 대사관에서 종파를 초월하는 모임을 주재하고 오후에는 나이로비 대학에서 대규모 미사를 열 예정입니다. 교황은 이어 우간다에서는 기독교 순교자 성지를 방문하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이슬람 사원과 난민 수용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양입니다. 미국에 사는 한 한국계 미국인 남성이요. 사랑하는 아내의 사망 일주기를 맞아 작성한 사랑의 편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 동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사는 이형이라는 이름의 남성인데요. 15년 동안 함께 산 아내가 1년 전 암으로 죽은 뒤에 어린 남매를 키워왔는데요. 지난 21일이 일주기였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아내를 추억하고 아내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짧은 글을 종이에 적었는데요. 총 100장이 되는 사랑의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 편지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네요. 이 편지 내용을 보니까요. 마치 아내가 곁에 있는 것처럼 적었던데요. 이렇습니다. 당신 그 음식 참 좋아하는데 날 위에 남겨둔 거지. 근데 난 먹지 않을 거야. 이런 메모라든지 산 꼭대기까지 날 따라와줘. 내 손을 꼭 잡아줘. 떨어질까 봐 무서우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100장을 다 소개해드릴 수가 없지만은요.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이 남성의 사연을 알게 된 후에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이 내용을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회연결망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짧지만 긴 여운이 남는 100장의 편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내일이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인데요. 아내의 빈자를 보면서 마음 아파할 이 씨 가족에게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주요 뉴스와 함께 뉴스의 배경과 용어도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미국은 지금 이어집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상 2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낮 최고 13도 정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어떤지 보겠습니다. 11월 26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눈이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6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 영하 10도에서 영상 3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평양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영하 5도에서 영하 3도 분포하겠고요. 신의주 구름 많겠습니다. 영하 10도에서 영하 4도. 개성 구름 많겠습니다. 영하 4도에서 영하 1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BJ 토마스가 부릅니다.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들어보시죠.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s feet are too big for his bed, nothing seems to fit. Thos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they keep falling. So I just did me some talking to the sun. And I said I didn't like the way he got things done. He's sleeping on the job and thos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they keep falling. But there's one thing I know. The blues they send to greet me won't defeat me. It won't be long till happiness steps up to greet me.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but that doesn't mean my eyes will soon be turning red. The cry is not for me, 'cause I'm never gonna stop the rain by complaining, because I'm free. Nothing's worrying me. It won't be long till happiness steps up to greet me.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but that doesn't mean my eyes will soon be turning red. The
cry is not for me, 'cause I'm never gonna stop the rain by complaining, because I'm free, nothing's worrying me.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예, 10대 흑인 청년이 백인 경관의 총에 무참히 살해되는 동영상이 공개돼서 미 중부 시카고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연방항공국이 무인 비행체 규제를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 위한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자, 미 중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시에서 어젯밤에 큰 시위가 있었는데 이 소식부터 좀 보죠.
예, 최근 흑인이 백인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면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 또 인종차별 논란이 제기되곤 하는데요.
예.
예, 지난해 시카고시에서 한 흑인 청년이 백인 경관에게 총격 살해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어제 일반에 공개되면서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큰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네. 자, 이 동영상이 일반에 공개된 게요. 법원의 명령에 따른 거라고 하던데요. 비디오에 어떤 게 들어가 있길래 시민들이 그렇게 분노를 하고 있을까요?
예, 문제의 동영상은 이 경찰차에 부착된 캠코더로 촬영된 건데요.
예.
예, 17살 흑인 청년인 라쿠안 맥도날드가 이 경찰차들을 지나쳐 걷던 중에 백인 경관 제이슨 반 나이크에게 총을 맞고 땅에 쓰러지는 장면이 들어있습니다. 이 경관 반 나이크는 맥도날드가 쓰러진 뒤에도 계속해서 총을 쐈는데요. 약 13초 동안 무려 16발이나 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반 다이크가 맥도날드에게 총을 쏜 이유는 뭔가요?
예, 사건 당시 반 다이크와 동료 경찰은 이 절도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이 길가를 돌아다니고 있던 이 맥도날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맥도날드는 당시 이 오른손에 작은 칼을 들고 있었고요. 곧바로 반 다이크가 경찰차에서 나와서 이 총격을 가했습니다. 반 다이크 변호인 측은 맥도날드가 이 사건 발생 직전에 경찰차 바퀴에 구멍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사건 정황을 들어보면 경찰의 공권력 남용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거리로 나온 수백 명의 시위자들은 맥도날드가 특별히 위협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고 또 반 다이크가 맥도날드에게 이 흉기를 내려놓으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분개했습니다.
네.
예, 시위자들은 특히 이미 총을 맞고 쓰러져 저항할 수 없는데도 반 다이크가 계속해서 총을 쐈다면서 16발이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현재 제이슨 반 다이크가 1급 살인죄로 기소된 상태라고요.
예, 시카고 쿡 카운티의 애니타 알바레스 지방 검사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반 다이크에 대한 기소를 발표했는데요. 예, 알바레스 검사는 반 다이크가 불필요하게 공권력을 남용했고 또 부적절하게 행동했다면서 1급 살인죄로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반 다이크는 시카고 경찰관들 가운데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1급 살인죄로 기소된 사례가 되는데요.
네.
예,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20년 이상 징역 또는 종신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예, 참고로 이번 동영상은 기소 발표가 나오기 몇 시간 전에 공개된 겁니다.
네. 그런데 반 다이크가 이 옛날에도 공권력 남용 같은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었다고요?
예, 반 다이크는 이 시카고 경찰국에서 14년간 근무해온 고참 경찰입니다. 하지만 이 시카고 대학교와 언론 감시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그동안 모두 17차례나 근무 태도와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시카고 경찰에 대한 민원 내용이 이렇게 공개된 게 자세히 공개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이 시카고 경찰국으로 수없이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공개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네.
예,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민원 때문에 해당 경관이 처벌을 받는 등 이 조처가 취해진 경우는 5%도 채 안 됐습니다. 이 반다이크 역시 공권력 남용, 불법 수색, 인종차별적 행동 등에 대한 불만이 접수됐지만 한 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었고요.
네.
예, 합법적이고 적절한 행동이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대규모 폭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죠.
예, 그렇습니다. 람 이메뉴엘 시카고 시장은 영상을 본 사람들은 이 분노를 느끼고 시위에 나서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메뉴엘 시장은 하지만 이 시카고 시의 미래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다. 대립의 장벽보다는 이해의 다리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 시민들이 진정하고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희생자 유족들도 같은 마음이라고요?
예, 맥도날드 유가족도 이 성명을 발표하고 맥도날드를 평화적으로 추모해달라고 호소했고요. 대규모 폭동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무인 비행기라고 하면은요, 사람이 타고 직접 조종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이 무선 조종으로 움직이는 비행체를 말하는데요. 자, 이 무인 비행체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권고안이 나왔네요.
네, 미 연방항공국 FAA가 꾸린 특별연구조직이 이 무인 비행체와 관련해서 이 FAA의 권고안 항목들이 23일 발표됐는데요.
네.
예, 이번 권고안 가운데 핵심 내용은 무게가 250g 이상, 25kg 이하인 무인 비행기는 모두 다 이 연방 정부에 등록하고 또 등록할 때 이 무인기 소유주는 자기 이름과 주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 미 연방 항공국이 따로 연구 조직을 꾸려서 이번 규정을 연구한 게 다 이유가 있다고요?
예, 요즘 미국 안에서 이 무인 비행기를 날리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네,
예,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는 이번 연말에만 미국 안에서 모두 40만 대가량 무인 비행기가 팔릴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예, 이런 가운데 무인 비행체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 바로 이런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무인 비행체와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사안이 역시 안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무인기가 운항 중인 여객기와 부딪힐 뻔한 사건도 있었고요.
네.
또 얼마 전에는 이 오바마 대통령이 있는 백악관 가까이에 무인기를 날렸다 체포된 사람도 있었죠.
네.
예, 이렇게 무인 비행기와 관련된 안전 문제가 종종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이 무인기가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불만도 많습니다.
네,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가요?
예, 요즘 많은 사람이 무인기로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는데요. 남의 허가도 받지 않고 하늘에서 이 지상에 있는 물체를 마구 찍으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럼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이번에 권고안이 나온 거네요.
맞습니다. 이 많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무인기를 회수해서 주인이 누군가를 밝혀낼 수 있다면 이 문제 발생을 줄이고 또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연구조직이 올린 권고사항에 또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예, 앞서 말했듯이 이 무인 비행체를 등록하고 정부가 내주는 등록증을 이 비행체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또 무인 비행기 소유주는 등록할 때 원하면 이름과 주소 외에도 자기 이메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앞서 등록해야 될 그 규모가 무게가 250g서부터 25kg 이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밖의 것들은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겁니까?
예, 250g이 안 되는 무게라면 이 무인기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안전에 별 문제가 안 돼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요.
네.
예, 반면에 25kg 이상 나가는 무인기는 이번 권고안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네.
예, 여기에 해당하는 비행체들은 특별연구조직이 다시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 규정을 어기게 되면 처벌은 있는 건가요?
예, 처벌 규정을 만들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네.
예, 현재는 어떤 비행체든 등록하지 않으면 2만 5천 달러가 넘는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연구조직은 이 규정을 무인기에는 적용할 수 없으니까 별도로 따로 규정을 마련하라고 이 연방항공국에 권고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나온 것이 권고안인데요. 그럼 이게 그대로 규정이 되는 건 아닌가요?
예, 그건 연방항공국에 달린 건데요.
네.
예, 그럼 그러니까 이번 권고안이 그대로 규정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자, 미국 안에서 어떤 반응 나오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이해 집단별로 예, 서로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인기 제조회사나 이 무인기 관련 단체에서는 예, 대체적으로 이 합리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생활 보호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이 반대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권고안에서는 특히 이 등록하는 비행기 재원을 제출할 필요가 없고요.
네.
또 무인기 소유주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일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무인기 규제를 강력히 주장하는 측은 이 항목을 근거로 해서 무인기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권고안이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백악관이 연방정부의 온실가스 절감 목표를 새로 발표했다고요?
예, 백악관이 23일 이 연방정부기관들이 오는 2025년까지 온실가스를 2008년 수준에서 41.8%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2008년 배출량의 거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말인데요. 자, 온실가스라는 게 뭔지 좀 알고 가죠?
예, 인간이 배출하는 이 각종 가스가 사라지지 않고 지구 대기권에 머물면서 지구 온도를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네.
예, 이런 가스를 바로 온실가스라고 합니다. 온실가스는 현재 각종 자연재해를 불러오는 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오바마 대통령이 비슷한 목표를 발표했었죠.
예, 올해 3월에 이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령했죠.
네.
예, 이 행정명령은 2025년까지 연방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수준의 40% 정도까지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네.
예, 이번에 목표치 41.8%로 더 올려서 발표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연방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걸까요?
예, 구체적인 방안은 지난 3월에 나온 행정 명령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네.
예, 다시 살펴보면요. 일단 36만 개에 달하는 연방 정부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 양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또 정부 소유 차량 65만 대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있습니다.
네, 차량의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차 연비를 좋게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네.
또 천연가스같이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는 동력을 차에 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휘발유 전기 겸용차라든지 전기 동력차를 쓰는 방법도 있는데요. 백악관은 이 밖에도 이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으로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깨끗한 에너지를 늘려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태양광이나 풍력은 재생에너지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이 석탄이나 석유처럼 한번 쓰면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이 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요.
네.
예, 풍력이나 태양열이 바로 이 재생에너지에 들어갑니다. 백악관은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전기 비중을 늘려서 이 세금 약 180억 달러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벌써 많은 미국 내 연방기관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백악관은 온실가스 절감과 관련해서 이 좋은 성과를 낸 기관들을 소개하고 이 몇몇 기관들에게는 상까지 줬는데요.
네.
예, 그중에서 한국 정부의 조달청에 해당하는 GSA 그리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노력이 눈에 띕니다.
네.
예, 먼저 GSA 같은 경우는 지난 2008년부터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량의 43%까지 줄였다고 합니다. 또 나사의 경우는 새로운 난방과 전력체제를 도입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상당히 줄였고요. 재생에너지 도입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오늘은 많은 미국인의 사랑을 받고 또한 미국인의 자랑이기도 한 스미소니안 재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스미소니언이라고 하면은요,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네. 스미소니언 산하 박물관이 한두 개가 아니죠.
맞습니다. 이 스미소니언 재단 산하에는 모두 19개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습니다.
네.
뉴욕시의 박물관 두 곳, 그리고 버지니아에 있는 박물관 한 곳을 제외하면 모두 워싱턴 DC 시내에 있는데요. 박물관의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우주개발과 항공의 역사를 보여주는 항공우주박물관, 동식물학과 광물표본 등을 통해서 자연의 신비를 밝혀주는 자연사박물관, 미국 원주민인 아메리칸 인디언 박물관, 미국 역사박물관, 아프리카계 미국인 박물관, 우편박물관, 아시아 미술관 등이 있습니다.
네, 이 워싱턴의 명소지요. 국립동물원도 스미소니언 산하 맞지요?
맞습니다. 이 400종 2천여 마리의 동물이 전시된 스미소니언 동물원은 다양한 체험 행사와 교육 행사 등을 진행하면서 늘 많은 사람으로 북적이는데요.
네.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이 팬더곰을 볼 수 있어서 더 유명합니다.
네.
자, 그리고 스미소니언 재단 산하에는 9개의 연구기관이 또 있는데요. 해양생물학, 고생물학, 천체물리학, 그리고 미국 예술 등을 연구하는 연구소들과 엄청난 양의 자료를 관리하는 기록보관소, 그리고 도서관이 다 포함됩니다.
네. 그러니까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세계 최대 박물관이면서 연구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스미소니언의 규모에 대해서 수치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자, 지난해 기준으로 박물관에서 전시하는 이 유물과 표본은 1억 4천만 점에 달합니다. 이 스미소니언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도 200만 점이 넘고요.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관광 방문객 수는 2,700만 명. 또 스미소니언 웹사이트 방문자는 9,900만 명 이릅니다.
네.
또한 스미소니언 재단의 직원 수는 6,400명가량 되고요. 연구원은 720명, 자원봉사자는 9,800명이 넘습니다.
네, 참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스미소니언 재단이 한 사람의 기부로 시작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영국의 과학자인 제임스 스미슨이 지식의 추구와 확산을 위한 기관을 세워달라면서 재산 50여만 달러를 미국에 기부하면서 설립됐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100만 달러가 넘는 액수인데요.
네.
스미소니언 재단은 그의 성인 스미슨을 따서 스미소니언 이렇게 지어진 이름이지요.
네. 하지만 이 스미소니언 재단의 탄생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고 하던데요.
예, 1829년 스미슨이 사망한 후 6년 뒤에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의회에 이 스미슨의 유산 집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차원의 재단을 만드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고요.
네.
또 영국에 있는 스미슨의 토지를 금화로 바꿔서 미국으로 들여오는 과정도 만만치 않은 시간이 걸렸지요.
네.
자,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미 의회는 1846년 이 스미소니언 재단을 인준했고요.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 정부 차원의 스미소니언 운영이사회를 발족했습니다. 이후 약 170년이 흐르는 동안 스미소니언 재단은 이렇게 큰 규모로 성장할 수가 있었죠.
예. 그런데 이 영국의 과학자인 제임스 스미슨이 미국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네.
왜 미국의 그 많은 유산을 기증했을까요?
예. 당시로서는요. 50만 달러가 미국 연방 전체 예산의 66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예.
이 많은 돈을 미국이 기증한 이유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추측이 많은데요.
네.
이 스미슨이 미국의 실험 정신과 민주주의를 동경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잇고 있습니다. 사실 스미슨이 생전에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유산을 미국에 남기는 데 대한 이유를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이 미국의 예술과 인류화 그리고 과학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선물이 됐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스미소니언 재단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을 다녀온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스미소니언은 전시물도 굉장하지만 공짜라서 더 좋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모든 스미소니언 시설의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그렇다 보니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1년 내내 미국 국내와 해외에서 온 수많은 관광객 또 이 단체로 견학으로 온 학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스미소니언이 무료로 운영될 수 있는 데는 바로 국민의 후원과 지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스미소니언은 정부 지원금 외에도 기업이나 재단, 단체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이 사적인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스미소니언의 회원이 돼서 일정 부분 후원하면서 연구 활동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스미소니언 하면은 자원봉사자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앞서 이 스미소니언과 관련된 수치를 말해 주셨는데 네. 직원보다 자원봉사자가 더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직원보다 자원봉사자가 1.5배 더 많은데요. 네. 스미소니언 기관에 가보면 자원봉사자들이 곳곳에 배치돼서 길 안내도 하고 유인물도 나눠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항공우주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 은퇴를 한 나이가 지극한 과학자들이 안내원으로 자원봉사하면서 이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모습도 쉽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미국인들이 스스로 동참하고 후원하고 또 봉사한다는 점에서 스미소니언은 미국의 숨은 힘을 보여준 곳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네. 또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한국 전시실도 있죠.
예,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 한국관이 있는데요. 지난 2007년 6월에 개관한 한국관은 그동안 미국인은 물론이고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년 후에 계약이 만료되면서 2017년 후반기에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최종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스미소니언 재단이 참 단순한 박물관, 연구소 이렇게 짧게 말하기에는 정말 많은 얘기거리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스미소니언 재단은 제임스 스미슨의 유언인 이 지식의 추구와 확산을 위해서 과거 유산을 보존하고 새로운 지식을 찾아가고 또 이를 세계와 공유하는 일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스미소니언에서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 교육, 시상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스미소니언 재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현숙 기자 수고했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죠. 빌리 길만이 부릅니다. 오클라호마 골라봤습니다. Suitcase packed with all his things. Car pulls up, the doorbell rings. He don't want to go. He thought he'd found his home. But with circumstances he can't change, waves goodbye as they pull away from the life he's known for the last 7 months or so. She said, we found a man who looks like you, who cried and said he never knew about the boy in pictures that we showed him. A rambler in his younger days, he knew he'd made a few mistakes, but he swore he would have been there had he known it. Son, we think we found your dad in Oklahoma. A million thoughts race through his mind. What's his name? What's he like? And will he be anything like the man in his dreams? She could see the questions in his eyes, whispered, don't be scared, my child, I will let you know what we know about the man we found. He looks like you, who cried and said he never knew about the boy in pictures that we showed him. A rambler in his younger days, he knew he'd made a few, but he swore he would have been there had he known it. He always said that this was something that you wanted. Son, it's time to meet your dad in Oklahoma.
who cried because I never knew about the boy in pictures that they showed me.
Oklahoma. 네, 미국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을 소개하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지금 미국은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는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미국에는요, 이미 세계 곳곳에서 온 난민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기회와 자유의 땅에서 능력만 있다면 뭐든 이룰 수 있다는 이 아메리칸 드림. 그런데요, 많은 난민들과 불법 이민자들이 이 미국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만나게 되는 큰 난관 중 하나가 바로 고등교육이라고 합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의 경우 장학금 같은 학자금 보조를 받기 힘들다 보니까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신분 문제 때문에 대학에 못 가는 이들을 위해서 모든 강의를 무료로 진행하는 인터넷 온라인 대학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김현수 기자가 세계 최초의 무료 온라인 대학을 소개합니다.
미 서부의 대도시 로스앤젤레스는 세계 각국에서 온 이민자들로 넘쳐납니다. 특히 멕시코와 같은 중남미 출신이 많은데요. 임마누엘 씨 역시 멕시코에서 이민을 왔지요. 하지만 임마누엘 씨는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던 중 대학 문턱에서 멈춰서고 말았다고 합니다.
First, I had to learn English and realize that
미국에 온 이상 영어를 배워야만 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정규 대학에서 공부하는 게 매우 힘들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씨는 이민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른바 불법 이민자이기 때문이지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임마누엘 씨는 대학에 가기 위해 장학금을 신청해야 했지만 신분 문제로 그럴 수 없었다고 하네요.
When I realized that I didn't have the chance to qualify for any aids.
장학금이나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서 대학의 꿈을 접어버렸어요. 너무 좌절해서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임마누엘 씨는 바로 이때 University of the People, 즉 피플 대학교에 대해 듣게 됩니다. 피플 대학은 학비가 전혀 없는 무료 온라인 대학이라는 말에 바로 등록을 하고 피플 대학의 어엿한 컴퓨터 공학과 학생이 됩니다. 피플 대학은 모든 자료를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얻을 수 있고 교수들 역시 봉급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하네요. 피플 대학의 샤이 레제프 총장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We build a model to show universities, to show governments that the issue of higher education.
우리는 대학 교육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정부와 일반 대학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세워진 일종의 표본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분이나 경제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무료 교육이라고 해도 최상의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피플 대학은 현재 컴퓨터 공학과와 경영학과 이렇게 두 전공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비는 전액 무료로 등록비 $50와 학기말 시험 때 내는 수업료 $100만 내면 되지요. 이 돈도 낼 수 없는 학생들은 학교 측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대신 학생들은 영어에 능숙해야 하고 고등학교 과정을 마쳐야 하며 18살 이상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하지요.
We are for them the alternative to no other alternative and as such
우리 대학에 등록한 학생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정적으로 공부하고요. 어떻게든 학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피플대학의 학생들 중에는 난민과 불법 체류자들이 특히 많다고 합니다. 이들 학생들을 돕기 위해 피플대학은 예일대학교와 같은 미국의 명문대학과 세계적인 미국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또 HP 같은 회사와 제휴를 맺고 있기도 하지요. 이들 협력체는 학생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도 하고 학생들을 위한 인턴십, 그러니까 수습 직원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임마누엘 씨는 학교 교실에 앉아 그부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전형적인 수업을 못해 사실 좀 아쉽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온라인 강의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Thanks to this global perspective, it helps me.
다양한 국가 출신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다 보니까 국제적인 시각을 갖추게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만 꼭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바뀌게 됐고요.
피플 대학에는 현재 2,500명의 재학생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대학 측은 내년엔 학생 수가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신분상의 문제가 있어도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피플대학교. 바로 이곳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축을 키우는 축산 농가에서 가축 사료에 항생제를 섞는 것이 보편화됐다고 합니다. 가축이 병들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또 가축이 좀 더 빨리 성장하게 하려고 건강한 동물들에게도 소량의 항생제를 먹이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동물들이 항생제에 길들여질 경우 약이 전혀 듣지 않는 강력한 병균이 생겨나고요. 결국엔 사람의 인체에도 해를 끼치게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일부 미국 소비자들은 병이 없는 건강한 가축에 항생제 투여를 금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데요. 김현숙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미 서부 콜로라도 주의 볼더시에서 파머스 마켓이 열렸습니다. 파머스 마켓이란 장마당의 일종으로 농부들이 직접 키운 농산물과 축산물을 가지고 나와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는 시장이지요. 자, 그런데 사람들로 붐비는 이 파머스 마켓에서 시민운동가 릴리 애덤스 씨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바로 이 가축에 대한 항생제 남용을 막는 청원을 위한 거라고 합니다.
We're working to stop the overuse of antibiotics on factory farms. 80% of our antibiotics.
대량 사육하는 가축의 항생제 남용을 막기 위해 현재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항생제의 80%가 더럽고 빽빽한 사육장에서 가축을 기르는 공장식 축산 농장에서 사용되고 있죠.
미국의 유명 소비자 정보 잡지인 컨슈머 리포트의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소비자는 가축의 질병을 막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항생제를 남용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And this just isn't how antibiotics are meant to be used. So this overuse of the antibiotics.
필요 이상으로 항생제를 남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 축산 농가에 항생제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가 생겨나고요. 또 이 박테리아가 주변 환경으로 퍼질 수 있죠. 이런 박테리아는 일반 항생제가 듣지 않는 더 많은 전염병을 가져올 겁니다.
물론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가축을 기르는 농민들도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는 돈을 더 내더라도 이런 곳에서 생산한 고기와 육류 제품을 구입하려고 하지요.
You give the animals a stress-free environment and a healthy diet.
파머스 마켓에서 항생제가 들어가지 않은 돼지고기를 파는 이 토리 헨콕 씨는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먹이를 주면서 가축을 기르면 동물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 때문에 항생제가 필요 없다고 말하네요. 대형 축산 농장에서 항생제 남용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요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 과학발전협회의 학회에 참석한 과학자이자 사회운동가인 안나 조르제 씨 역시 바로 이 점을 언급했지요.
Sweden was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ban the use of antibiotics as growth promoters.
스웨덴은 지난 1986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성장 촉진 목적의 항생제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유럽 연합 차원에서도 2006년부터 같은 조치가 시행됐고요. 농민들이 항생제 남용을 더 이상 정당화할 수 없었던 건 소비자의 반대 여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전미 농가재단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전미 농가재단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항생제 규제에 대비한 설명회도 열고 있는데요. 이 재단의 닐 콘클린 회장은 많은 축산업체들이 이미 적은 양의 항생제를 상시 투약하던 것을 중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hick-fil-A, McDonald's, companies like Tyson and Purdue that are making big changes in the way.
미국 유명 패스트푸드 즉 속성 음식점인 치플레이나 맥도날드 또 닭고기 판매 업체인 타이슨과 퍼듀 같은 대형 업체들이 소비자 요구에 따라 생산 공정을 바꾸고 있습니다.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죠.
더 많은 업체가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 변화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시민 운동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We're asking college students to tell Subway that they want them to stop selling meat raised with antibiotics.
샌드위치 가게인 서브웨이는 지난달 말 미국의 매장에서 항생제를 투여한 고기를 점차 없앨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은 이렇게 농가에서 항생제 남용을 줄인다면 앞으로 인류가 전염병과 싸우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 오늘은 체류 신분이나 경제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무료 온라인 대학인 피플 대학교에 대해 알아봤고요. 축산물에 투여하는 항생제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미국인들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에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함께하시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put one's heads together. Put one's heads together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I give up. All the solutions I've come up with are not working.
Hey, don't give up. Kyle and I will help you. If we put our heads together, I know we can come up with a solution that really works.
Really?
Of course.
오늘 본문에서 저는 제이슨에게 I give up. All the solutions I've come up with are not working. 나 이제 포기해야겠어. 지금까지 생각해낸 해결책은 하나도 효과가 없어. 라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제이슨은 Hey, don't give up. Kyle and I will help you. If we put our heads together, I know we can come up with a solution that really works.
아니야, 포기하지 마. 카일이랑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면 분명히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저는 Really? 정말? 이라고 다시 묻는데요. 제이슨은 Of course, 당연하지 라고 안심시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put one's heads together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 give up. All the solutions I've come up with are not working.
Hey, don't give up. Kyle and I will help you. If we put our heads together, I know we can come up with a solution that really works.
Really?
Of course.
Today's expression is put one's heads, H-E-A-D-S, heads together. Put one's heads together. If a group of people put their heads together, they think about something in order to get ideas or to solve a problem. Put one's heads together를 직역하면 머리를 맞대다, 즉, 같이 해결책을 찾다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여럿이 함께 상의하고 고민하다 보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지혜를 모으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오늘 본문에서 저는 제이슨에게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낸 해결책들은 다 실패했다면서 이제 포기해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제이슨은 카일과 함께 저를 돕겠다는 제안을 하는데요. 함께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Hey, don't give up. Kyle and I will help you. If we put our heads together, I know we can come up with the solution that really works. 라고요.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If we don't put our heads together now, we won't solve the problem. 라는 문장은 우리가 지금 당장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이 문제를 못 풀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Put one's heads together. Put one's heads together. 라는 표현 잘 알아두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I give up. All the solutions I've come up with are not working.
Hey, don't give up. Kyle and I will help you. If we put our heads together, I know we can come up with a solution that really works.
Really?
Of course.
Let's review. Put one's heads together means to come together to share ideas in trying to solve a problem. Put one's heads together. Put one's heads together.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폴 매카트니와 마이클 잭슨이 함께 부르는 Say, Say, Say 들으면서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투데이 3부에 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Girl.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36년 11월 25일 오늘, 일본과 독일이 소련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고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소련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협력하자는 내용의 방공협정을 체결했습니다.
Rencontre historique à Berlin. Les représentants de 13 puissances ont apporté
공산주의 국가로 등장한 소련은 한 해 전 열린 코민테른 대회에서 자본주의와 파시즘으로 대표되는 독일과 일본을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코민테르는 전 세계 노동자들의 국제적인 조직으로 소련이 실질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소련에 대한 경계의 필요성을 느낀 독일과 일본이 1936년 오늘 앞으로 갈수록 세력이 확대되는 소련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또 코민테른의 활동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에 관해 논의하고 그 결과로 방공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1월 이탈리아가 방공협정의 가담함으로써 독일, 이탈리아, 일본 방공협정이 완성되고 이후 스페인도 이에 참가하게 됩니다. 1966년 11월 25일 오늘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제1회 아시아 가네포가 개막됐습니다. 가네포는 신흥국 체육 경기대회로 이것이 처음 열리게 된 것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2년 8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제4회 아시아 경기대회가 열렸지만 주최국인 인도네시아는 아랍국가와 중국의 압력으로 이스라엘과 대만 선수단의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인도네시아의 회원국 자격을 박탈하자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대통령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신흥국 경기연맹을 창설했고 신흥국 간의 경기대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1963년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제1회 신흥국 체육 경기대회 가네포가 개최됩니다. 이후 제2회 대회가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될 계획이었으나 이는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취소됐고 결국 1966년 오늘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17개 아시아 국가들만 참가한 가운데 제1회 아시아 가네포가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1970년 아시아 가네포는 북한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대회는 인도네시아 수카르노의 실각과 함께 유명무실해졌고 결국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